찬양이 있는 자리, 또 성도의 교제가 있는 자리, 또 말씀이 있는 자리, 이런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연합, 그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형성되고, 또 그 교회 안에 우리가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일어서시면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정말로 날 있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71회 71번째 시간으로 정탐꾼들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라합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탐꾼들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단적인 믿음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 이제 다시 개인적인 믿음으로 이제 본문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 사람이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이제 잘 알고 계신데,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그 제목을 이렇게 짓지 않을까 싶어요. 뭐 비슷하게. 성벽 위에 창녀와 스파이, 뭐 이런 식으로 짓지 않을까. 예. 성경에는 정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고, 오늘 이야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거룩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거룩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거룩하시고 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거룩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는 사실 얼토당토하는 않게 보이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너무 황당한 이야기, 너무 끔찍한 이야기, 뭐 너무 속된 이야기, 뭐 이런 게 그냥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야. 거울을 비추면서 성경을 거울과 같이 우리 앞에 내미시면서 이게 인간이고 이게 아담이고 이게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별 이야기가 다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합 이야기는 사실 지난 시간에 본 그 여리고 도시가 무너지는 그 이야기 속에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도 라합 이야기를 하나의 주제로 따로 띄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좀 따로 띄워놓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라합을 통해서 뭘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리고 도시를 점령하기 전에 어떤 작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인도하에 이제 여리고 도시를 점령 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여리고 도시를 정탐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직후에 모세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지역의 아래쪽 부분에 해당하는 가데스 바네아 쪽까지 가서 거기서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스파이로 가나안 지역에 보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제 가나안 땅에 실제로 진입했을 때 이들이 첫 번째로 맞닥뜨리게 될그 도시 그 도시 그인 여리고에 우선 정탐을 하도록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을 건너기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계신 위치에서 좀 생각해 보실 때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보시면은 이제 역삼각형 모양의 시나이 반도가 있고 여러분 보실 때에 이제 요쪽이 이제 그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 지역인데 가나안 지역이 북에서 남으로 쭉 가로지르는 요르단 강을 사이에 두고 요르단 동편과 요르단 서편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르단 서편에 지금 이제 머물고 있고 동편에 머물고 있고 서편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해야 그래야 이제 실제적인 가나안 지역 전체를 이제 정복하는 일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요르단을 건너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먼저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르단강 건너려면 강 건널 걱정부터 하고 뗏목이나 배 만들 걱정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건다 접어두고 정탐꾼부터 보내면서 사흘 안에 우리 이강 건넌다 이렇게 선포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탐꾼 이야기는 그 사흘 안에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여호수아에 기록된 사흘 안에라는 그 표현이 두번 나오는 것을 이제 그 근거로 해서 총 6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냥 평범하게 보자면 어쨌든 사흘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로부터 통치권을 이양받은 여호수아가 아직 요르단 동편에 머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관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유로 주시는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리라.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기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여호수아기 2장 1절에 이제 두 정탐꾼을 먼저 보내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아마도 이두 정탐꾼은 당연히 밤에 야음을 틈타서 뗏목이나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강을 건넜겠죠. 두 명이니까 뭐 그것은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보니까 곧바로 어떤 창녀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창녀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기 2장 15절에 보면 도시가 있는데 고대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성벽이 꽤 이렇게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 성벽 위에 어떤 건물들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 라합의 집은 그 성벽 위에 이렇게 이제 있었다 이렇게 여호수아기 2장 15절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은 여관 또는 술 파는 주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주막 이런 걸 겸하는 장소였을 것이고 또 성매매를 함께하는 곳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라합은 창녀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러저러한 사람들, 뭐 정치인, 군인, 뭐 일반 시민 할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락달락 하는 곳이었을 것이고, 정보 수집하기가 굉장히 유용한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 도시에 들어가서 도시 깊숙이를 다 휘짚고 다닌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성벽에 지어진 어떤 집, 그게 이제 라합의 집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창녀의 집인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좀 이제 동태를 살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자마자 곧바로 들통이 났습니다. 여리고 도시 사람들은 자기들 도시 강 건너편에 맞은편에 그 진을 치고 있는 수백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그 이민족들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그 동편 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다 점령한 그런 상태였어요. 르우벤, 갓, 므낫의 반지파가 그 지역을 전체를 점령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도시에 이상한 사람들이 출몰하니까 곧바로 눈에 띄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두 명의 이 스파이들은 강 건너는 실력은 어느 정도 좋았을지 몰라도 이 스파이로서의 실력은 빵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스파이 영화를 좋아하고 007 시리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이그 그런 이그 스파이들과는 전혀 다른 이 어리버리 스파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두 명이. 곧바로 발각이 되었습니다. 뭐 가나안 족속과 말도 달랐을 것이고 또 옷을 어떻게 훔쳐 입었어도 좀 어수룩했나 보죠. 그래서 어쨌든 금방 이렇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들이 창녀 라합의 집에 있다는 그 첩보가 왕에게까지 곧바로 들어갔고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체포조들이 라합의 집으로 이제 급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스파이들을 내놓으라고 이제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포조가 들이닥치기 바로 전에 이 어떻게 라합이 이걸 눈치챘는지 참 눈치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라합은 뜻밖에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뭐냐면 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의 지붕으로 데리고 가서 지붕이 이제 평평한 형태였을 터인데 지붕으로 데려가 가지고 그 풀더미 속에다가 그들을 아주 완벽하게 위장을 시켜서 이제 숨겨 놓고는, 그리고는 체포조들한테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2장 4절부터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내게 왔었는데, 근데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난 알지 못하였고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난 알지 못하노라. 급히 그들을 추격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그녀가 이미 그들을 집의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에 가지런히 쌓아놓은 아마 줄기로 그들을 숨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라합의 말에 속은 이 체포조는 정탐꾼들을 추격한답시고 이제 요르단강 쪽으로 향해 달려갔고 혹시라도 이 스파이들이 성에 아직도 남아있을 것을 우려해서 이제 성문을 이제 완전히 걸어 잠궜습니다. 밤이 되자 이제 낮에는 이제 계속해서 라합이 모른 척하고 있다가 밤이 되자 라합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스파이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담판을 짓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바로 우리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이 창녀 라합의 믿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8절서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땠는지 우리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스파이들이 잠들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게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구원하고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가만히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먼저는 자기가 아는 세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들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현재 도시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전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음 고백을 하고 그런 후에 협상을 진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주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이집트, 그러니까 가나안보다 저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와 또 그 요르단 동편에 있는 그 아모리족 속의 일들, 뭐 거기서 벌어진 일들 이런 것들을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걸 다 정보를 알고 있고 도시 전반의 민심을 아주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학적 통찰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좀 깨어 있는 민감한 그런 여자였고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여자가 이 정탐꾼들을 완벽하게 위장시킬 만큼 지혜로운 그런 여자였고 어떻게 복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산에 어디 가서 숨어 있고 뭐 이러다가 이제 따돌리고 도망가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걸 보면 그 지형과 지리에도 굉장히 밝은 저는 내비게이션을 켜고도 사실 굉장히 돌아가는 사람인데 이 지형과 지리에도 굉장히 밝았던 그런 여자 같습니다. 그리고 협상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먼저 자기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사실을 언급하는데 첫째, 나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제 우리 개역성경으로 보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 주님께서라는 이 표현은 당신께서를 뺀 주님께서라는 이 표현은 이때부터가 사실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 주님을 자기와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은 채 사실 L-O-R-D, Lord라는 표현 자체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님, 주가 되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을 언급할 때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언급을 해요. 여기서 첫 번째로 꺼내는 말 자체의 첫 마디가 주님께서예요. 중요한 단어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안다고 하냐면 나는 당신들로 인해 우리에게 공포가 임한 것을 압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흠정역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는데 영어 문장 구조를 보면은 요 세 가지 사실이 I know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콤마 콤마 연결되면서 대절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실을 내가 압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신들에 대한 공포가 우리 위에 떨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당신들로 인해 기력을 잃었다는 그러니까 낙담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심리 상태뿐만 아니라 온 도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그 스파이들에게 사실 정보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전쟁에 있어서 그 심리전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이 심리를 아무 노력도 들이지 않고 이 적국 국민들 또는 병사들의 심리 상태를 완벽하게 한순간에 파악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걸 지금 라합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위축돼서 전의가 다 상실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이게 인텔리전스, 이게 첩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공포에 휩싸이고 전투 의지를 상실한 이유가 뭐냐? 그건 자기들이 듣게 된 두 가지 사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또 보시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예,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해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도다.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좀 함정역에서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이 for라는 단어를 이제 거의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for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이 세 가지 사실을 알고 이 우리 마음이 다 기력을 잃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의를 상실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for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걸 들었기 때문이다.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요르단 저편의 아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그야말로 팩트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뜬소문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것을 홍해를 가르고 넘어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았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사건을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실제로 전달해 들은 그런 팩트에 기반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아모리 족속을 점령했던 것도 그야말로 이거는 뜬소문이 아니라 팩트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듣자마자 그런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정말 이 다리가 후들거리고 서 있을 힘조차 없고 뭐 그런 표현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도 용기가 남아 있지 않게 됐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for가 또 한 번 있어요. 왜냐하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홍해와 또 아모리 족속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확실한 라합의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라합이 믿은 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며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들음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소식들을 이 여자도 들었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 마음이 그 마음에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에 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어릴 때도 그렇고, 어른이 돼서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12절부터는 라합이 그 스파이들과 협상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 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게 친절을 베풀 것을 줄 두고 내게 맹세하라. 자, 맹세하라는 말과 증표를 달라는 말, 요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를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 살려줬으니, 나와 우리 집도 살려주십시오. 예, 자기 생명만 하나를 딱 두고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자기 온 가족들의 생명을 다 올려놓고 이제 협상을 하죠. 유능한 협상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근거,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줘야만 한다는 그 근거로 뭐를 제시하냐면 여기에 이제 잘 보시면 12절.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 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 즉. 자, 요 말이, 자, 우리 히브리서,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1절이 어떻게 말씀했냐면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평안히에 해당하는 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흥정역을 우리가 이제 볼 때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이걸 읽는 사람에 따라서 아, 맘 편하게 받아들였다는 얘기구나. 그런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친절하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적대적이지 않게 받아들였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하지 않고 친구로서 받아들였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라는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이에요. With peace, 이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용례가 구약성경에서 어디서 발견되냐면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한번 체크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라도 성경을 읽을 때 문화가 달라서 말하는 표현 방식이 달라서 이해 안 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사무엘기상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6장입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울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을 그 시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겠죠. 이새의 아들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 이제 이새의 아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사무엘기상 1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그 고을에,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 고을에 장로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떨며 이르되 당신이 평화롭게 오시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평화롭게 오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표현이 우리 문화권에서는 안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이렇게 인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평화롭게 온다는 게 아우 당신께서 한가로이 오십니까? 할 일 없어서 오십니까? 마음 편하게 오십니까?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오는 목적이 우리에게 어떤 적대적인 일을 행하러 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호적인 일을 행하러 오시는 것입니까? 이걸 먼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 이들이 굉장히 떨거든요. 도대체 뭔 일 때문에 오시는 걸까? 이게 혹시라도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닐까 하면서 그렇게 되면 평화롭게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적대적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평화롭게 오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더니 평화롭게 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peaceful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 상태에서 히브리서를 다시 읽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이제 영어를 직역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정탐꾼들을 적대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평안히 받아들였다는 게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이렇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가보시면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라합이 누구를 받아들였다고요? 여기 스파이, 정탐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는 사자들, 메신저, 전령들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령들을 받아들였다. 이건 사뭇 다른 표현인 거예요. 적국의 스파이들이 자기들의 땅을 이렇게 탐지하러 온 것과 전령으로 왔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전령이라는 것은 뭔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전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합은 이 스파이들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두 명의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보내시는 것처럼, 롯에게 이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곧바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령으로 갔죠, 그야말로. 그런 것처럼, 이 라합은 이 두 스파이를 하나님의 전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령님의 해석인 것입니다. 이 라합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라합은 이제 그 스파이들에게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그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라. 그리고 증표를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 두 스파이가 어쨌든 하나님을 두고 맹세도 하고, 또, 이제 증표도 사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철저한 여자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스파이들이 라합이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겠다고 이제 맹세하는 장면이 14절입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를 마음 변해서 밀고 하지 않으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 생명을 대신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를 구출해내겠다. 그런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실 때 우리가 친절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접하리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에 대한 증표로 뭘 말하게 되냐면, 그게 이제 17절부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하여금 서약하게 한 너의 이 맹세에 관하여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이 땅에 이제 실제로 들어오게 될 때,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이 주홍색 줄을 메어두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네 아버지 집안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무죄하리라. 누가 너와 함께 집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면 네가 우리로 하여금 서약하게 한 맹세에서 우리가 벗어나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주홍색 물을, This line of scarlet thre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홍색 실이라고 얘기한 것을 볼 때에, 그들의 몸에 아마 옷을 동여매기 위한 이제 끈이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너희 창문에 걸어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라합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고, 그들을 창을 통해 이제 줄로 달아내려서 도망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추격자들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줍니다. 16절에 보니까 추격하는 자들이 너희를 만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추격하는 자들이 돌아간 뒤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스파이들이 집에서 빠져나간 후 라합은 그 두 스파이가 이야기했던 대로 주홍색 줄, 그 스파이들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받았을 그 주홍색 줄을 자기 집 창문에 고이 메어 놓습니다. 21절, 그들을 보내어 떠나가게 하고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 두니라.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 두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스파이들은 라합의 말대로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었던 덕에 추격자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요르단강을 다시 건너서 본진으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정탐한 바를 이제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보고하는 내용이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주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심지어 그 지역의 모든 거주민이 우리로 인하여 기진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신 게 정말 확실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그 도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로 인해서 완전히 전의가 상실되어 있고 벌벌 떨고 있고 공포에 잠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 첩보, 이거, 이 두 스파이가 도시 곳곳을 다니면서 수집한 거 아니었습니다. 라합에게 들은 것이었어요. 그것을 그대로 이제 전해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리고가 어떻게 되었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르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고 전투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리고 도성을 여리고 성의 그 성벽을 에워싸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함성을 지르는 그 행위를 통해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천사가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직전에,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직전에 여호수아가 17절에 보면, 아까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 6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 남녀노소와 짐승들은 다 죽이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다 죽이는데, 오직 라합과 그의 집안 사람들을 살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저주를 받을 터이나,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자는 다 살릴지니,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느니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성벽이 무너졌고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라합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성벽이 무너진 이후의 명령이에요. 자, 그게 이제 20절부터입니다. 한번 보시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므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로 들어가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진멸하니라. 22절.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자, 이 두 사람에게 특별하게 다시 한번 명령하는 거예요.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 하매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고 그녀의 친족을 다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그들이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으나 은과 금 그리고 놋과 쇠기구들은 주의 집에 보고해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25절입니다.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구원하여 살려주었으므로 그녀가 이 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들에서 이 여리고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두 그룹이 극명하게 나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녀 라합에게 속했던 사람들 그룹과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창녀 라합과 그 집으로 피신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자, 요때의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혼의 구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목숨을 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집으로 피신했던 모든 자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들은 라합의 아버지, 라합의 어머니, 형제들, 친족들이었습니다. 숫자가 꽤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좌우지간 집 공간이 허락하는 한 다 끌어모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는데 그 밤에 즉시 어떻게 되냐면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이 기적에 의해서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지고 한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제수가 다 도망친 것으로 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을 때 바울 일행이 딱 나타났잖아요. 그랬을 때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잖아요. 그 밤에 바울 일행을 지금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다 씻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그냥 침례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라합도 비슷한 케이스인 것입니다. 라합으로 인해서 이 집안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21절에 보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짐승까지 다 진멸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집트에서의 첫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자기들의 문 앞에 기둥과 임방에 발랐던 그 모든 사람들의 집을 파멸시키는 자가 넘어가고 나머지 모든 이집트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집안에 파멸이 있었던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정탐꾼이 주었을 이 주홍색 줄을 그 창에 메어 두었던 이 라합의 집, 성벽 위에 위치했던 이 라합의 집만을 파멸의 천사가 건너간 것입니다. 나머지 그 모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진멸된 것입니다. 이게 참 또 하나 놀라운 게 라합의 집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라합의 말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 언제쯤 믿었을까요? 자, 이게 이제 만약에 전쟁이 일반 전쟁처럼 양상이 전개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다리 성벽을 오를 사다리 뭐 문을 부술 뭐 공성태 뭐 해갖고 막 가져와가지고 막 싸우다가 전세가 자기네가 이길 것 같으면은 그냥 이 가족들이 자기 집에 그냥 가만히 머물고 있다가 점점 전세가 보니까 이거 봐라 성문 무서진다 뭐 성벽으로 사람들 넘어온다 뭐 이런 걸 보니까 야 이거 정말 라합 말이 맞았구나 하면서 그 집으로 뛰어온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벽이 갑자기 무너지거든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간을 볼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와 있었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와 있었다는 얘기는 라합의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믿었다는 얘기겠죠. 그런 거예요. 이 라합이 이게 몸이나 파는 그런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 가족들에게 굉장한 신뢰를 얻는 여자였어요. 누가 생각나죠? 사마리아? 수가 성에 여자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대화하던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 남편 다섯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부도덕한 여자였습니다. 어쩌면 창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서는 물동이를 다 내던지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다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께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얘기하면 몇 사람이나 따라오던가요? 친척들 중에 뭐 예수님 얘기는 아닐지언정 뭔가 그 조금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을 것 같은 얘기하면 몇 사람이나 따라오던가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근데 이 두 여자의 경우를 보면은 이 가족들이 다 이렇게 따라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다시 라합의 이야기로 돌아왔을 때 이 라합의 집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라합의 말을 믿었던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걸 믿지 않으면 라합이 하는 말들의 어떤 그 근거를 볼 때 그게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다는 얘기, 또 그 강력한 그 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그 이스라엘 그 무슨 난민들 같은 난민 때 같은 그 사람들이 그들을 정복했다는 얘기 이런 거 사실 믿기가 어려운데 그들을 정복하게 한 하나님이라면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라합에게 들었을 때 이 가족들도 그런 믿음이 어느 정도는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 여리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자기들 집 있는 곳만 안 무너졌을 때는 완전히 믿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도 안 믿는 강심장이 있었을까요? 그런 기적을 보고 아 정말 이 하나님은 정말 천상천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하는 고백을 이들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하고 대조되냐면 이 롯의 사위들하고 굉장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들, 그러니까 전령들이 롯에게 찾아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같이 살던 그 롯의 사위들에게 롯이 야, 이 성이 곧 멸망할 거야. 너희들 빨리 피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위들이 어땠다고요?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리고 성 내에서도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러한 소식들을 진실되게 받아들인 반면에 그러한 모든 소식들에 대해서 똑같이 듣고도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이렇게 했던 자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구원하여 살려주었으므로 여기 보시면 그녀가 이 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이제 개종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종교적으로 개종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교로. 예,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이제 번성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의 인간적 계보, 사실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적 계보가 있으실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요셉의 계보죠. 예수님의 이제 양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셉의 계보인데 그 계보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쭉쭉쭉쭉 하면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그다음에 쭉쭉쭉쭉 내려오면 요셉이 나오고 요셉의 이제 양아들이 이제 예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섞여 사는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라인에 포함되는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가문의 영광.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조금 이제 그 상상력을 덧붙여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 살몬,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할 때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했단 얘기잖아요. 아, 여기에 나오는 살몬이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자신있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참, 정말 스토리가 참 굉장히, 이게 그림이 참 그려지죠. 그런데 그런 얘기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확신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라합과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전설 따라 삼천리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 창세기 6장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 셈의 후손이냐 뭐 이런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인데, 성경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다른 책에 근거한 얘기를 성경보다 더 신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없는 거는 우리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 정도 해서 그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구출을 받고 라합은 메시아 라인에 올라가는 이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라합의 집안에 속해 있지 않던 나머지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라합과 그의 식구들이 가졌던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들었고, 모두가 똑같이 패닉 상태에 빠졌고, 똑같이 전의를 상실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기들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린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을 화친하러 나갔으면 살았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왕에게 밀고 했고, 그 왕은 스파이들을 색출하라고 명령했고, 그 군인들은 스파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협박했고, 스파이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산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마음도, 또 이스라엘에 항복할 마음도 전혀 없었고, 자기들이 쌓아놓은 견고한 성벽과 자기들이 비축해 놓았을 풍족한 식량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극명하게 갈린 이 운명을 이렇게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그러니까 호의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 이 두 부류가 이제 여기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그 라합 얘기가 야고보서 2장에도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야고보서 2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거기 한번 가보세요. 다시 한번. 그 야고보서 2장이 어떤 장이냐면, 사도 야고보가 이제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지 정확하게 좀 잘 모른다 그랬죠. 이 야고보가 믿음이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얘기하면서, 그 믿음에 반드시 그 이 믿음을 입증할 그 행위가 포함되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걸 역설하는 장이거든요. 그걸 역설할 때 누구를 먼저 언급했냐면, 아니나 다를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했습니다. 자기 독생자 이삭을 바친 이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동일한 연속선상에서 누구를 언급한 거냐면 라합을 언급한 거예요. 이건 사실 여러분 좀 정말 좀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뜨아한 거예요. 아니, 온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고,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정말 크게 여기는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또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속선상에서 이 창녀 라합, 그 이방인, 그것도 창녀, 이 라합의 믿음을 동일한 연속선상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그릇이 다 다르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믿음의 행위를 보일 때 이만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요만큼에 해당하는 게 그 사람의 전체 믿음, 최대치 믿음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과부의 두랩돈처럼.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 둘을 같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네. 5달란트 받아서 이웃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서 이웃 남긴 사람이나 그 칭찬의 내용이 똑같은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리고 도시에서 몸을 팔고 웃음을 팔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당연히 그 사회에서 천대와 멸시와 모욕을 받고 함부로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뭇 남자들에게 정말 함부로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창녀 라합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와 멸망할 때 이 여자와 이 여자의 말을 믿은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여자가 주변 정세, 그 지역 정세를 다 꿰뚫고 있었고, 도시 안의 심리들,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다 잘 파악하고 있었고, 자기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쌓고 있었고, 마침내 자기 아버지와 온 가족의 생명을 구출할 수 있을 정도로 당찬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것은 이런 이유보다도 무엇보다도 뭐가 있었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들이 믿는 그 잡신은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만한 영적 통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누가 이거는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그 사람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굉장히 똑똑하고 어떤 일에서든지 정말 뛰어나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영적 지각이 전혀 없어. 그런 사람 많습니다. 반면에 못 배우고 정말 무식한 것 같은데, 오,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눈이 또랑또랑해지면서 깨닫는 게 굉장히 빨라요. 잘 받아들이고.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으로 인해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그것이 예산 일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적국의 스파이 두 명, 이상한 남자 두 명이 어리버리하게 자기 집에 왔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뭐로 봤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전령이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스파이들을 평안히 받아들였다. 다시 얘기해서 적대적이지 않고 마음을 활짝 열고 호의적으로 내 사람 대하듯이 그 스파이 두 명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라합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선상에 두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 도시의 창녀 라합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파멸시킬 준비를 완전히 갖춰놓고 계시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전령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조만간 멸망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전령들을 알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호의를 베풀고 그들이 전하는 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구출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전령들을 신뢰한다는 의미로 자기 양심의 창문에 빨간색 줄, 주홍색 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진 줄을 달아놓을 것입니다. 그 의미는 자신도 구출자, 자신들을 구출할 그분들을 신뢰한다는 것. 자기들의 힘만으로 그 멸망에서 구출받을 수 없고 오직 그 파멸시키는 자들이 올 때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구출자가 될 것을 신뢰한다는 믿음을 그 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 이러한 전령들, 하나님의 전령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곧 있을 파멸 직전에 반드시 그들을 평안히, 호의적으로, 적대적이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이제 그 전령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그 스파이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전령이에요. 우리가 지금 뛰어다니면서 지금 전령들을 기다리고 있을 라합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라합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찔러보는 거죠. 그랬을 때 분명히 우리가 라합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라합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있게 될 이 불심판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31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 잠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